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주님 손 붙들고 건너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부른 찬송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찬란한 종이 울리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우리는 힘차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와 분복 가운데서 주님의 일 많이 하고 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 빈손 들고 왔습니다. 실타래 같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온 분들도 계시고 마음속에 답답함과 클클함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어찌할 바 몰라 주님 앞에 눈물 짓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상의 실타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도 딱딱해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단단히 든든히 서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썸머타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일찍 오셔서 늦게 오는 거죠. 원래대로 오면. 일찍 오는 겁니까? 그럼 광고 안 해도 되겠다. 예, 뭐 일찍 오시면 기도하시면 되니까. 일찍 올까봐 광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일찍 와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늦게. 나 학생들 꽤 시끄럽다. 예, 한 시간 앞으로 당기셔서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영양 부족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금까지 식량이 그래도 많이 나고요. 많이 보관하고요. 이건 난 식량을 제대로 나눠 먹으면 식량이 남아요. 남는데 지금 영양 부족으로 굶주리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로 많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식량뿐만 아니라 물만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도 유아 사망률의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만 제대로 공급을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거나 기형으로 태어나는 애들을 그렇게도 많이 막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 이야기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고 여기만 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이단으로 잘 안 빠집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경 때로는 재미없기도 하고 교회가 짜릿한 게 없어도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하는데 그게 이단이라 그런데도 막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만 잘 읽어서 소화를 해도 다른 곳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또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은행에 가면 어떨 때는 100불짜리 두 개를 가지고 예금을 하려고 그래도요. 기계에다가 넣더라고요. 차락!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가만 안 있잖아요. 그거 왜 그냥 손으로 세면 되는데 왜 기계에다 넣냐고. 두 장도 기계에다 넣어요. 두 장도. 내일 가보세요. 넣나 안 넣나. 그랬더니 이걸 넣으면 이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기계가 감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계가 감별하는 게 정확해요. 지금 앞에 텔러 있는 그 우리 아가씨가 하는 게 정확해요. 물어봤더니 사람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그러더라고. 지금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슈퍼 위조 지폐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위조 지폐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 돌아다니는데 밥만 먹고 돈 받으면서 위조 지폐 감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조 지폐 감식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만집니까? 예,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가짜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가짜 돈은 그래서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져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만 만집니까? 진짜 돈만 다 만지면 감촉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돈만 계속해서 만지면 어느 날 턱 잡았는데 이거 자기가 만지던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건 자동으로 가짜입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진짜 돈 가짜 돈을 판별해 내려고 그러면 진짜 돈을 많이 만져야 되듯이 저보고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2단이 2단이 어떤지 저 2단이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거 얘기하면 다른 2단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2단이네 2단이 아니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잘 소화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읽어 나가면서 또 이렇게 지금 요번 같은 경우는 교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해석하시면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르면 이거 아니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떤지 안 어떤지 내가 찾아가서 다 찾아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요. 벌써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기는 지금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없습니다. 멀꿈히 교육도 잘 받고요. 멀꿈히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인데 쏙 물려있는 사람들이요. 지금같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대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파악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 잘 많이 읽으셔갖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든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는 신앙고백서라 그러는데 요리문답 할 때 요리가 뭡니까? 그러면 중화요리 할 때 요리하고는 환자 자체가 틀립니다. 요리, 우리 교회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인데 요거는요. 믿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그런데 요걸 요리 문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문답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점을 묻고 답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요리 문답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리 문답은 길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길고 답이 길면은요, 무슨 질문 했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짧고요, 답도 짧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번이 뭐였습니까? 1번이.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거라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그게 1번이었습니다. 그렇죠? 1번 한번 보실래요? 예. 다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못 받은 분 계세요? 지난번에 못 오셔서? 예, 아마 뒤에 다 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제가 일찍 이 복사를 해 줬어요. 1번.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대답을 한번 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1번 보시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분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허락 없이 떨어지게 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명품을 샀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우리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세 개예요. 2번 답이, 제가 2번 문제를 내면 성도님들은 100점짜리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멘. 요게 성경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잡아 뽑아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안 보고 이렇게 하듯이 성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거리듯이 이렇게 집어넣어놓으면요,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귀한 툴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위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왔는지, 자유케 되었는지. 세 번째는 그 자유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부터 합니까? 오늘 2번의 첫 번째부터입니다. 아까 2번의 첫 번째가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 첫째를 가지고 3번부터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십시오. 3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다 100점짜리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오늘 거 받으셨죠? 예. 당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요양한 겁니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만은요. 그러면 우리가 비참한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했다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너 이놈 했다든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든지, 그렇게 성경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딱 지적하고요.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럼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비참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여기는 뒷부분이 답입니다. 일단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누군 거를 압니까? 죄인인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켜볼수록 우리가 더 죄덩어리고 우리가 더 몹쓸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 로마서 7장 7절 한번 더 주십시오. 로마서 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였나니. 맞습니다. 만약에 빨간불 지나가면 이게 죄입니다. 이거 규칙을 어긴 겁니다. 라는 말이 없으면 빨간불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그게 딱 적혀 있으면 그걸 봄으로써 내가 빨간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큰 기능이 뭡니까?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능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큰 위로를 누리면서 사는 동안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비참함이 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비참함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8번까지 한번 마칠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11번까지 해서 이제 교과 과정대로 나갑니다. 4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 율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방대한 것을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여놓은 것을 우리가 지키가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못 지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리가 물려가는데요. 4번 제가 문제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무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요약을 하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아예 두 개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기능을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까 율법으로 죄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제 그 들어있는 거 한번 보십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뭐 600몇 개로 나눠놨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위로는 첫째 되는 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이냐? 이게 두 개 큰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은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요약을 해보면, 착착착착 요약해보면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요거를 또 줄이면 뭐 같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요것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뭐 같아요?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 사람, 사람. 또 줄여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되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묻고요. 이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요거는 제가 질문을 다시 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가 이거 자신 없이 그러시는 게 나는 맞는데 그런 분이 꽤 계신 것 같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해보거나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도비 없이 살만한 선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가서 조금 싫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 그런 거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다음 십계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이 두 개에서 다 규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대답이요. 이걸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또 성경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내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 이웃 속에는 원수도 들어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피가 퐁퐁퐁퐁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를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요거는 외워놓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본성대로 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어디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이 근처에서 뭐가 우리 모든 것들을 움직여주는 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컨트롤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전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나도요, 이 부분이 거듭나도 이 부분이 거듭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이 모두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본성이 그냥 튀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5번.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도 어떨 때는 조금 미워하고 이웃도 조금 미워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본성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딱 어기면 다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입니다.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베이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 외모로 사람 안 취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 안 합니까? 우리 눈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 저렇게 판단 안 합니까? 그거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렇게 하면 딱 율법이 그 순간에 너 죄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잘 기억하시고요. 읽으시면서 가슴에 새겨놓고요. 뜻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살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 되는데 무서운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몇 개에 그 하나에 거치면 며칠 모두. 이게 하나님 아주 불공평한 그거 같아. 불공정 그거로 고발해야 될 것 같아. 한 개 어겼으면 한 개 죄값을 물으셔야지 뭐라 그럽니까? 한 개 어겼으면 다 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아담하고 우리 관계,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한테서 끝이 나야지. 왜 그게 우리한테 옵니까? 그럴 때 아담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안 해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용서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어겼다 그럽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어겼다 그러면 너 일로 와봐 그러고는 우리를 벌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우리 속에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 하여튼하고 제가 다시 5번 문제를 냅니다. 5번 답 잘해 주십시오. 우리한테는 이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성도님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뭐 짝은 안 짓겠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두 분, 하이튼하고 두 분 이렇게 보시면서 한 사람은 문제를 내시고 한 사람은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옆에 짝이 없으면 허공 보고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하시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익히셔야 이게 정리가 조금 되어갑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역할 분담을 알아서 하셔가지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본성이 어디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어떤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도 책을 제가 본, 저는 뭐 책을, 이 책 저 책을 많이 보잖아요. 꿈에 자다가 죽으면 진짜 죽는답니다. 꿈에 자다가 죽으면 진짜 죽는대요. 근데 하여튼하고 이거,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나라 문을 들었으니 천사가 그를 맞으며 아주 금빛 나는 멋있는 책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대의 삶을 기록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니까 천사가 첫 장을 탁 넘겨봅니다. 그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참 많구나.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까보다 더 많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그대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야. 아까 본 행동보다 좀 많구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봅니다. 그 다음 넘겨봤더니 좀 더 촘촘하게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또 이거는 뭐지요? 떨리는 음성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그대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야. 엄청나구만. 이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탁 넘겼더니 그 다음에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왜, 무슨 페이지예요? 그랬더니 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이야. 검은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란다. 성도들 이거 뭐 꿈에 죽어서 뭐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맞을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빈도수나 횟수나 이런 거 보면요. 행동으로 짓는 거는 조금 적을지 몰라요. 근데 생각으로 짓는 거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지배하는 마음은 조금 더 많죠. 아주 막 새까맣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켜내려고 그러면 이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그걸 보다가 아무래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 그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건 안 지켜지는데 보니까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몽땅 다 어긴 거라고. 그러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살 길은 뒤로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간혹간혹 보면은 이제 지켜가지고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하이델베르그 캐덕이 이 요리 문답이 처음 나왔을 때, 캐톨릭 교구가 있는 데는 이거를 안 믿잖아요. 그리고 개신교 교구가 있는 데는 이런 걸 믿었습니다. 근데 캐톨릭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 교구에서. 이걸 갖고 있다고. 왜 벌금을 때린다 그러면, 이단 같은 거를 믿고 있다고. 개신교 이단을 믿고 있다고. 그 벌금을 때렸습니다. 때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개신교 이단을 믿었다 그러지만 때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뭔가 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딱 하나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것밖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이라고 두들겨 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나왔습니까? 캐톨릭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선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할 때 당신의 조상들이 저기 연옥이나 이런 데 빠져 있으면 당신이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면은 조금씩 올라온다고.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분들이 연옥에 있다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한다고. 당신들이 바치는 헌금하면 쨍그랑 소리 들릴 때마다 당신들의 뭐 조상들은 그러고 막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그게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직 누구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동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 행동은 전부 이걸 어긴 행동이잖아요. 그게 뭐 선행을 베풀었다. 거기도 우리가 보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요. 그때 이 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금을 두들겨 때렸습니다. 오늘도 이걸 보시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본성이 없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참, 자기가 자기를 봐도 연구 대상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연구 대상입니다. 참 재밌는 연구 대상입니다. 재밌는 연구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참 부족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냄새 안 난다 그러고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분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았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다, 그거는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 이제 5번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그게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 문답에 넘어갈 때 보면 전부가 이렇게 라지컬한 논리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죠? 이제 6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6번 대답을 크게 잘해 주십시오. 6번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헛된 마음이 있는 것을 그렇게 만들까? 이 문제가 왜 있냐면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6번입니다. 6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선하게 그리고 무엇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하셨는데 그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6번이에요. 6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죄가 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7번이죠. 이제 고리가 그렇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6번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처음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에서 27.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예,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이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모세는 이때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모세 마음에 그리고 감화를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막 연구를 하니까, 저 원숭이한테서 왔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과학 용어를 빌려보면 그건 전부 가설, 자기들도 가설이라고 그럽니다. 정설이 아니고. 그런데 요새는 가설이 너무 진짜같이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 따라서 그렇게 우리 육신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다음 사람이 살기 좋게 이렇게 갈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이 땅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너무 험하게 다스리고 험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자연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역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어제 어떤 우리 교인을 만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본에서 온 거를 잘 안 드신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목사님들 만나봐도요. 오히려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래도 뭐 더럽긴 들었어도 좀 덜 위험하다 그러면서 일본, 또 차이나 거를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지금 일본 원전 있는 데는 사람 못 살잖아요. 지금 막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못 다스려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만물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 탄식이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가면은 쓰레기가요. 못 채워가지고 수백만 톤이 그냥 막 쌓여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 살지 못하니까 어디 와서 같이 살면 어떠냐고 뭐 했다 신문에 났던데 제가 구체적인 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잘못 다스린 것 때문에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드셨습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렇죠? 저는 요새 한국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꾸 자살을 하더라고. 아이들이요? 근데 아이들이 자살하는데 대부분 많은 아이들 가운데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꼴찌는 자살을 또 안 하더라고. 희한해요. 제가 뭐 꼴찌가 낫다, 1등이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이들이요. 그렇게도 안 됐어요. 그렇게도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도요. 장의사분을 제가 얼마 전 아니고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뉴욕에서도 장례 치는 분의 10분의 1은 자살해서 죽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게 자기 몸뚱아리가 같이 섞여 사는데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졌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붙들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는 까닭에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마음이 참 부패하고 심이 어떻다고 어떻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교리나 이런 요리 문답 같은 게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져서 수백 년 동안은 52주 동안에 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 속에 예수님도 있고 이 설교 속에 생활도 있고 이 설교 속에 기도도 있고 이 설교 속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몇 문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29문제입니다. 129개를 52주에 매년 한 번씩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걸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설교 시간에 계속 가르치면요. 지루해서 못 있습니다. 오늘은 제1문, 다음 주 제2문 해가지고 이것만 계속해서 가르치면요. 이게 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대학에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합니까? 하이델베르그. 저는 목회하면서 하이델베르그를 지금 처음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것도 저한테 복이죠. 뭐. 또 어떤 복입니까? 이걸 듣기 위해 가지고 이만큼 많이 나와주신 것도 저는 복이죠. 뭐.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진짜예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이거를요, 이렇게 달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몇 번 이렇게 해봤지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은혜스러운 거를 줄기를 딱 잡으셔가지고, 딱 집어넣으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내가 뭐, 사람인 자신이 내가 뭐 이긴 자라든지, 뭐 내가 뭐 제 이름 예수라든지 그러면, 이걸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그게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IQ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많이 갑니다. 왜 갑니까? 학식하고 관계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슴에 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라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대단한 것으로 해서 가슴에 잡아넣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하고 8번은요, 우리 나가셔가지고 또 우리 차도 마시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7번, 8번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나게 하시고 일교차가 어제 오늘 얼마나 심한지요. 참 우리 몸이 참 피곤해지는 그런 때지만 우리 피곤함을 다 뒤로 물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딱딱한 말씀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잘 또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또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제를 나누며 대화하며 웃으며 마음속에 있던 불편한 것들 또 피곤한 것들 다 털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것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멀리 계신 집사님 오늘도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영적인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가는 소식들이 큰 간증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거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까지 잘 간수하다가 오라는 우리 육신 잘 그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휴식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번부터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찾으셔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 6번. 3번 질문합니다. 당신의 비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죄가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7번. 이제 제가 읽고 답을 하시고요. 이 7번 답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질문.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셨다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대답.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어떤 분은 요 패러다이스를,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원문에는 이 낙원입니다.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성경 보시면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되도록 그렇게 외우십시오. 선악과라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선악과 그러면 열매에다 초점이 맞춰지는데, 원래 그 열매를 설명하는 단어를 갖고 계셔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번 대해드려요? 외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못 먹게 했습니다. 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검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꼬드기잖아요. 성경 보면 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뱀이 와서 꼬드길 때에 하와가 보니까 이거 뭐 먹으면 이거 대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그거 먹지 마라 그러더냐.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싹 돌리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물고 가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 알거든?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하셨어. 뭐 이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렇게 범죄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또 논쟁과 또 다른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조가 그걸 따먹습니다. 그러면 그 따먹은 게 죄잖아요. 그 죄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에게 이렇게 내려와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 시조인 저 사람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되어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신학용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그럴 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저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렇게 뒤로 물려져 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로마서에 가면은 그거를 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범죄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법칙을 적용시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삶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1대1로 다룹니다. 그렇죠? 1대1.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하여튼 죄지면 그걸 반드시 이렇게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가다가 너희 집 소가 남의 집 밭을 뭐 망가뜨렸다든지 네 소가 이웃을 들이박았다든지 뭐 도둑질해서 뭐 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배상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슨 배상입니까?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반드시 우리 죄는요, 우리 목숨을 내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데 또 다른 배상법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갚으셨다, 아니면 그것을 속량하셨다, 그것을 사셨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몇 분이 그랬습니까? 한 분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이 땅에 다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게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보십니다. 7번.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악원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되어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억울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로마서 3장 12, 8, 18, 19 사람들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본성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구원받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8, 19 다 같이 두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다 갖다 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럼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아, 우리 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51편 5절.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중에 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도 죄 중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고 자기도 어떻게 납니까? 자기도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어머니도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죄악 중에 잉태해서 낳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여기까지만 딱 끝을 내면은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온 세상이 새까맣게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 8절. 그러면 새까맣게 된 가운데서 살 길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되잖아요. 이제 8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오직 모든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부패해서 지금 새까만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을 행해서 오, 너 진짜 괜찮네 그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하고 또 부패해서 이 깊은 속에는 우리 본성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체면술사가 어떤 사람에게 체면을 걸었습니다. 체면 그런 거 보셨어요? 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좀 봤습니다.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체면술사가 체면을 걸으니까 꼴까닥 그리고 체면 걸려버리더라고. 예쁜 아가씨인데도 체면 걸리고요. 좀 평범하게 안 걸릴 것 같은 사람인데 체면 다 걸리더라고. 그런데 체면 순사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당신 잠을 깨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체면을 딱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그러고는 잠을 깨웠습니다. 잠 깨자마자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창문을 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창문을 열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체면 순사가 저 체면 걸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체면 건 거 모릅니다. 이 사람이 체면 깨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창문을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창문을 열어요? 이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답답하다고 했는데 이 속은 뭐죠? 체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 속이요 시끄럽게 다 죄인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죄덩이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그냥 놔두면 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팔과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 얻는 이야기가 어디에 다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1장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 사랑하, 애들 다 잘하잖아요. 후렴가면 뭐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만 아니 정상적으로 잘 정확하게 읽으셔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이제 우리 4월달 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전부 죄인이다. 다 죄를 가지고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라는 녀석이 사람마다 있는 이 모가지를 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있는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쏘서 죄 있는 사람마다 탁탁 쏘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지 않습니까? 없이 도말. 도말이 뭔지 알죠? 위에 덮어주는 거죠. 예. 덮어주는 겁니다. 씻어주는데 이걸 도말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주면은 죄, 이 사망의 권세가 쏠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못 쏘는 거죠. 그런 자는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 구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이거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15장 제일 마지막 절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때도 살아있었고 고린도전서 쓸 때 목격한 사람들이 나가서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고 한데도요 사람들이 휘청휘청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예, 우리 사망이 쏘는 건 우리 생명 아닙니다. 죄를 쏩니다. 죄를 품고 있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시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쏠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덮어주고 시쳐줬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너 쏘는 거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을 갖다 대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이김을 주시는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싹 갈아놓으니까 이게 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고생하지만 죄 사망이 쏠라 그러면 사망이 쏠 죄가 없는 거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함을 빌고 또 용서함을 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은 가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자가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래 죄덩어리에서 구원받은 자라 자꾸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아, 저기 그 제가 LA 가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LA 가보니까 뭐가 재밌나 하면은 파란 거는 전부 이 동부 쪽에 나무하고 이런 건 전부 동부 쪽에 있는데 LA 쪽에 가니까 나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커다란 나무는 전부 또 LA 쪽에 있더라고요. 이쪽에 이 동부 쪽에 커다란 나무 봤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중에 이런 나무가 있답니다. 나무 이름이요. 세코야 나무. 세코야 나무. 세코야 나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는 바람이 불어도 이거는 홍수가 나도 가뭄이 나도 이거는 잘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뿌리가 밑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잘 죽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동부 서부 쪽으로 가면은 한 2000년 된 세코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이 나무가 심겨진 거죠, 그렇죠? 대충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다 자랄 수 있었고 독립전쟁 당시에는 그 나무가 높으니까 망대로 사용을 했답니다. 2000년 동안 홍수가 나도 산불이 나도 가뭄이 와도 폭풍이 와도 그게 잘 살아남았는데 그게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그 든든하고 탄탄한 나무에 풍뎅이 한 마리가 와서 딱 이렇게 있으면서 그 녀석이 새끼를 낳으면서 집안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이 손자, 손녀를 낳고, 그 새끼들이 중순자, 요렇게 낳아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풍뎅이 하나 가지고 뭐 어떨까 그랬는데, 그 새끼를 쳐가지고 결국 그게 죽었습니다. 그게 연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큰 거 용서만 받았다 그러면서 작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예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뭐 구원받은 큰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서 뻥뻥 이렇게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못된 작은 습관이나 아니면 나쁜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숨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또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주위에 나쁜 친구가 있으면요. 잘 바른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도 그게 없어져서 조금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자고 공부하는 거지 여기에다 집어넣자고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안 집어넣으셔도 여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마치고 가실 때마다 오늘 3번부터 우리 8번까지 했는데 1번부터 8번까지를 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내 거 만드시고 내 거 만들었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3번부터 8번까지 했는데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거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또 나와서 또 귀한 거 보았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손발을 움직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바르게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또 오늘 밤을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